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고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소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르 왕 12년 정월 곧 니산올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요새 그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하고 반만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 시간이 되는 또 때가 있으면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여러분이 간단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는 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기로 끌려가죠. 그죠? 이스라엘은 원래 아수르한테 망하고 유다 백성만이 유다 민족만이 남았다가 이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을 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포로기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유다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이제 바사 왕국이라는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국이죠. 그죠? 페르시아 왕국인데 이 바사 왕국으로 바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바사 왕국의 왕이 된 고레스라는 자가 포로기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로 살고 있다가 이 다시 자기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왕이 허락해 주어서 이제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지나고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때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70년 지난 후에 누가 그 인도자로 귀환을 하게 됩니까?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분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1차 귀환 때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그저 일부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1차 귀환이 있고 난 후에 2차 귀환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한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요. 즉, 1차 귀환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국에서 자기네 본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이에요.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난 후에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 그 사이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사 왕국에 머무르며 살기를 원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아시겠죠? 그런데 1장과 2장의 내용을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에스더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왕국이 얼마나 타락한 왕국인가 그리고 이 바사 왕이 얼마나 타락하고 헛된 권세를 가진 왕인가를 1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죠? 바사 왕국의 헛된 영광. 이 바사 왕국은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자기의 식민지 국가로 갖고 있던 최고의 왕국이었죠. 그죠?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국이었고, 그 나라의 왕,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국과 왕의 헛된 권세와 죄악과 그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보였지만 그 안에 있는 정말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다. 왜 1장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왕국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큰 영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안주할 본향이 아니오. 또한 바사 왕은 그들의 섬길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들은 그 아무리 큰 세상 영광 중에서도 그 영광의 세상에 속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 그죠? 그 어둠의 왕국에 속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 그러한 바사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여주십니다. 유다 백성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를 원했습니다. 즉, 바사 왕국에 속하여 바사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에 속한 백성임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죠? 이제 그 포로기에서 끌려온 이후에 바사 왕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2세, 3세들이에요. 그죠? 그 1세들이 가졌던 믿음에서도 많이 떠나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포로기로 끌려갔던 포로기 귀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죠. 그죠?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방 민족들의 침략도 받게 되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모토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느냐. 이곳에서 편안히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죠? 바사 왕국이 바로 우리의 왕국이고 바사 왕이 우리가 섬길 왕이다. 라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 이 모르드개의 에스더가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특별히 이 바사 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모르드개는 이 특별히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딸과 같이 키웠던 잔데 자기들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삽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제 모르드개는 바사 왕국의 이 신하가 되고 또한 결국 에스더는 철저히 자기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때 모르드개가 그냥 수없이 에스더를 찾아가. 야, 너 유다인이라는 거 고백하면 큰일 난다. 유다인이라는 것 철저히 숨기고 왕후가 되게 합니다. 그죠? 이 유다 백성들,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대표한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영광을 위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보다 이 세상 영광을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던 모르드개와 에스더 그리고 전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 하면은 와, 뭐 엄청난 일을 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죠.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편안함,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쫓아 믿음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을 증거할 때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장으로 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라는 것을 숨기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버리셔야 마땅하죠. 어차피 자기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이방 땅으로 쫓겨온 자들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부인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아직도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까? 그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쫓겨왔는데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오히려 진멸함을 주셔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3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치 벌 주시고 심판하심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기대해야 마땅한데 정말 3장으로 와보니까 유다 민족이 진멸의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런데 별로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 당연한 결과죠. 유다 백성들이 다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3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당에 마땅한 유다 백성들을 진멸당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심판받아야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구원해 가신다는 거죠. 진멸의 위기에 처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국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속한 왕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이 섬겨야 하는 참 왕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당함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번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에스더서에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하차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적, 출애굽 때와 같이 큰 이적을 베풀어서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이런 이적들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해서 하나님 나라에 옮기시는, 숨어 역사하시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에스더를 읽다 보면 우리 삶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바로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도 마땅히 심판받아 했을 때에도 오히려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이 3장에서부터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에스더 3장에는 유다 백성의 원수로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3장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에 하만이 모르드개를 미워하여 바사 왕국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왕의 허락을 받은 이 하만이 전국의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이런 내용으로 3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이 하만이 어떠한 자인지를 3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이라는 자의 지위를 모든 신하들보다 높여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만은 누구냐?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3장의 첫 부분이 2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모르드개라는 자가, 모르드개가 왕의 암살을 막은 큰 공을 세우는데 왕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의 지위는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어 나오는 하만은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왕이 그 지위를 왕 다음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에 따라서 하만이라는 자에게 꿇어 엎드려 절해야 했습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르드개만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지금 전 바사 왕국에서 이 모르드개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이 모르드개의 삶의 그 살아온 과거를 보면, 그죠? 모르드개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 모르드개는 바사 왕국에서 누리는 큰 영광을 위해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겼던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가 바사 왕국에서 그토록 힘들게 쌓아온 영광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우리 그 주석에 보면 어떤 분들은 아, 이 모르드개를 굉장히 높이고 있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경배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그 믿음 때문에 모르드개가 이렇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근데 별로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속한 왕국과 왕을 부인하고 바사 왕국과 바사 왕을 섬기고 경배하던 자였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 하만에게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다른 신하들이 걱정이 되죠. 왜 왕의 명을 어기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날마다 찾아와 묻고 권하니까 모르드개가 말합니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동안 그토록 숨겨왔던 자기의 민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오더라도 하만에게만큼은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은 유다인이었지만 하만은 아각 사람, 즉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2장을 다 보질 못했지만 이 모르드개는 유다인 중에서도 특별한 족보를 갖고 있던 자였어요. 우리가 한번 2장 5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도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죠? 하만의 족보도 나오지만 그 전에 먼저 모르드개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증손, 손자, 뭐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다 썬이라는 뜻인데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죠? 즉 모르드개는 기스와 시므이와 야일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스라는 자입니다. 기스는 누구냐? 사울 왕의 아비였던 자입니다. 그죠? 우리 사무엘서로 가보면 사울 왕이 세워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 사울 왕의 아비가 기스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하만의 선조인 아각,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죠. 이 아각은 누구냐?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자였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만이 그 아말렉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모르드개는 사울 왕의 아비였던 기스의 후손, 즉 사울 왕의 후손이었고, 아각은 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원수 민족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개가 절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두 사람 간에는 뿌리 깊은 원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뭐 한국에도 그런 가문 간의 원수 관계, 이 하만과 모르드개 사이에도 뿌리 깊은 원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원수 관계 때문에 모르드개는 하만에게만큼은 결코 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왕의 암살을 막은 큰 공을 세우고도 상을 받지 못한 모르드개와 달리 자기 원수인 하만은 상을 받고 자기보다 지위가 높아진 것을 더욱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르드개와 하만의 대적 관계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하만이 속한 아말렉 족속은 누구에게서 나온 족속일까요? 여러분,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바로 형 에서에게서 나온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니라.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은 에서의 동생인 야곱에게서 나온 민족이지만 민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에서와 야곱 간의 싸움이 있죠. 마찬가지로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느 족속이 가장 많이 괴롭히죠?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많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 중에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의 손이 그 아론과 홀에 의해서 계속해서 들리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이 아말렉은 단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열방들을 미혹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 중에 대표적인 열방, 사단의 대표적인 열방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이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모르드개의 선조인 그 사울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사단에 속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우리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수레까지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또한 아말렉의 가축 중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이에 크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꾸짖으십니다. 사울이 거기서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 그럽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대사드리려고 좋은 양과 소를 취하였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요 제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15장 20절에서 23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스로의 죄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어떤 결과가 임하죠?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의 가문에서는 다시는 왕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유다지파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뿌리 깊은 악연이 있죠. 그런데 이 악연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장으로 가보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사울왕을 누가 죽이느냐? 아말렉 사람이 죽입니다. 바로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사울이 살려주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자기 민족과 자기 가문의 원수 하만에게 결코 절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은 그러나 반대로 하만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유다 백성들은 자기 민족과 가문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안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원수 민족인 전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5절에서 6절에 하만이 모르드개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고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과 모르드개의 싸움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싸움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결국 유다와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은 다 보지 못하지만 이 전쟁은 더 나아가 전 유다 백성들과 모든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뒤에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사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명이 내려지고 그 모든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을 도륙하고 죽이고 진멸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개와 하만을 대표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대항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진멸하고 죽이고 도륙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그 모습을 에소서 3장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모르드개와 하만의 싸움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러한 전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후손, 즉 사단의 백성 간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소서 3장에 볼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표 모르드개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사단 편의 대표는 바로 하만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르드개를 대표로 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만을 대표로 한 사단의 백성들을 깨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잘것없이 작은 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국, 전 세계를 주름잡던 바사 왕국에 속한 모든 민족들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아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바사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너무나 너무나 보잘것없는 유다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섰는데 승산이 있는 전쟁입니까? 이를 대항하려고 유다 민족들도 군대를 만들고 세상의 창과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마치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강한 군대와 창과 검이 없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이 세상 어느 군대도 당해낼 수 없는 더 큰 권능을 소유하신 왕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중 그 밖에도 아말렉과 같은 모든 열방들을 무찌르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전쟁은 그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적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창과 검이 아니라 믿음, 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 편의 대표 모르드개 어떠한지 알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이 세상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왕국에 속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며 살아온 자였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사촌 에스더까지 유혹해서 유다인인 것을 철저히 숨기고 왕후가 되게 한 자입니다. 믿음이나 순종과는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선조 사울 왕의 죄악을 따라가던 자였습니다. 지금의 모르드개를 보면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르드개를 대표로 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아말렉과 싸우고 그들을 도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전혀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모습이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사단과 사단의 모든 백성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편에 서서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렇게 한심하고 소망 없는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을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십니다. 즉 그들이 속한 왕국이 어디인지, 그들이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인지, 그들이 속해 있는 백성이 어떠한 자들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앞에 나와서 자기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창과 검이 아니라는 거죠. 싸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데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 큰 영광에 보화라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신 백성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천국의 왕 예수님, 그리고 천국 백성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이 에스더서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조금씩 믿음으로 무장하고 계시는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구별하고 계시는 것을 3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고 물론 개인적인 원한과 질투가 섞여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 바사 왕국에서 철저히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모르드개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잃어버릴지라도 자신에 속한 왕국이 어디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드개가 자기가 속한 왕국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사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했던 모르드개가 유다인임을 고백함으로써 조금씩 바사 왕국 백성들과 구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개를 대표로 하는 전 유다 백성들도 조금씩 바사 왕국 백성들과 구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시키십니다.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참모습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바사 왕국에 안주하며 바사 왕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의 믿음을 증거하며 구별돼 갈 때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바사 왕국 백성들의 미움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욱 망하고 더욱 진멸당함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상의 눈으로는 더욱 고난과 핍박과 망함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승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망함으로 오히려 이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뿐 아니라 에스더를 비롯한 바사 왕국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망함을 통해 영광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삶을 보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에 참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실 참 하나님 편의 대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자기 아들의 삶에 자기 백성들을 참여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사 왕국의 유다 백성들이 가고 있는 삶처럼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과 미움 속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망하시며 십자가 죽음으로 진멸당함으로 도륙당함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과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세상은 사단은 세상을 미혹하여 창과 검으로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의 창과 검으로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들고 나온 군병들 중에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과 검을 거두라. 예수님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속한 왕국이 어디이신지 예수님이 섬기는 왕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증거하며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승리에 자기 백성들을 참여시켜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고 승리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유다 백성들은 다 모든 대적들의 공격 속에 진멸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삶에 참여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이 바사 왕국의 모르드개 같이, 에스더 같이, 유다 백성들 같이 진멸당에 마땅한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지금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부인하고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의 섬겨야 되는 왕인 누구인지, 우리의 참 가족들인 누구인지를 증거하지 않고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사 왕국에서 고난과 핍박과 미움과 죽음 앞에 놓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마치 십자가 죽음같이 진멸당함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무력하게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 영광의 승리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문제들의 배경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즉, 사단과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잘될 때나 우리가 못될 때나 세상에서 고통받거나 기쁠 때나 항상 늘 변함없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로 인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없어지는 그 자체가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결, 우리의 승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삶을 증거하고 있는가? 즉,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섬기는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과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바로 내가 속한 왕국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뻔한 병에 걸린 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천국에 속한 자로 기쁘게 그 병을 이겨나가고 있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믿으며 우리와 한 백성으로 맺어주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다 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화시요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임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된 백성들이 예수님과 천국을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큰 고난과 핍박과 미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 그리고 죽였듯 우리도 미워하고 똑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철저히 망하고 다 잃어버린다고 해서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증거하는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서 세상에게서 버림받고 미움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그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 천국의 영광으로 더욱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영광의 그날까지 무사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더욱 담대히 믿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더 붙잡으시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어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참여되게 하시기 위해 또한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그들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고 천국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며 더욱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